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를 이루면 미국이 최근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화웨이가 안보 군사적 관점에서 해온 일들을 보면 매우 위험하다면서도 미국과 중국이 통상 합의에 도달할 경우 이 문제가 일정한 형태로 포함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언급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국가 역량을 동원해 다른 나라 기업을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 정보통신산업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다음 날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금지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후에 미 당국이 일부 조치를 완화했지만 구글과 퀄컴 등 미국 주요 업체들을 비롯해 일본과 영국, 타이완 기업들도 잇따라 화웨이와 거래를 끊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 관세 때문에 피해를 입은 미국 농민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약 160억 달러를 투입하는 가운데 145억 달러를 직불금 형태로 오는 7월 말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국 농업계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대중국 통상 마찰 이후 한때 전체의 60%까지 차지했던 중국으로의 대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하는 나라들에 미국 정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의 불이익을 주는데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계관세란 부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 불공정 경쟁을 하는 개별 수입품에 부과하는 징벌적 관세를 뜻합니다. 미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와 함께 각종 수입 상품들의 보조금 수혜 여부와 규모를 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합니다. 로스 미 상무장관의 이번 발표는 각국 정부의 환율 조작 행위를 상계관세 부과 기준인 부당한 보조금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대상은 중국이 될 것으로 미국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도한 대중국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 절하를 꼽으면서 중국 정부를 환율 조작 국가라고 비난해왔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공식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독일 등과 함께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CNBC 방송 등은 미국 정부가 관찰 대상국인 중국과 한국, 독일 외에 일본과 인도, 스위스 등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외무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한 조미 대화는 재개될 수 없으며 핵 문제 해결 전망도 그만큼 요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서 하노이 순회 회담이 꼬인 근본 원인은 미국이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을 고집하면서 일방적이고 비선의적인 태도를 취한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선의적인 조치에 상응한 조치로 화답해 나오지 않고 일방적인 무장해제만을 고집하면서 회담을 인위적인 결렬로 몰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배경에 대해 북한 측이 핵시설 5곳 가운데 한두 곳만 폐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국빈 방문을 환영하며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볼튼 보좌관과 아베 총리는 오는 27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조기 해결하는 데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 압류와 관련해 국제법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In the months since, all we've seen is missile tests by North Korea.
미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 미사일을 한반도 전술 핵의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 지역은 내일도 평안남북도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34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UN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불법적으로 자국 선박을 압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모든 활동은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있지만 제재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선박 YG 어네스트호 압류와 관련해 국제법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UN에서 선박 압류에 항의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의 모든 활동은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며 미국은 국제법을 매우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관료들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못 본 척했다고 여긴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어떠한 것도 못 본 척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행동에 실망을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고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여러 번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미국은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테거스 대변인은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임에 틀림이 없고 북한과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김 위원장과 북한이 약속한 길로 계속 나아간다면 매우 밝은 미래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선 주기를 이용해 시간을 끌고 있는데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은 최대 압박 캠페인을 다시 전면 가동하겠다는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의원들은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자체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데다 비핵화에 대한 미북 양측의 입장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23일 VOA 기자와 만나 최근 몇 달간 목격한 건 북한의 미사일 시험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말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을 할 때라는 엄포를 놓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months since, all we've seen is missile tests by North Korea, and it's gotten to the point where President Trump needs to call.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미국은 협상의 모든 것을 철수하고 제재를 통한 압박 캠페인을 다시 전면 가동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원 외교의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북한이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understand the U.S. elections cycle, and I think that's exactly what they're doing. Is they're waiting out this president, and that's why we need to.
북한은 미국의 대선 주기를 이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굽힐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드너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미 정부는 대북 제재를 늘리고 의회는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제재를 통해 북한 측 상황을 매우 어렵게 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외교적 기회에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하노이 회담은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U.S. remains open to diplomatic opportunity if North Korea is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가 부과한 제재를 완화받는 유일한 방법은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을 때까지 북한은 계속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미국 양측이 빅딜식 일괄 타결에 합의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데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북한은 말 그대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싱가포르 회담 이후 일부 미군 유해를 돌려보낸 게 유일하며 인정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taken no steps. The only thing they've done so far following the Singapore summit was returning the remains of some Americans who died in North Korea.
그러면서 제재 완화와 같은 단계적 이행 방식에 대해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이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기본적인 첫 비핵화 조치조차 취할 의향이 없다면서 현재로선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조치의 예로는 핵시설 사찰 허용과 완전한 투명성 보장 등과 같은 조치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되려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있어 미국의 기대에 더 현실적으로 부응해야 한다며 협상 재개를 위해 필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 has to get more realistic.
그러면서 협상 교착 상태 장기화 여부는 김정은에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미국의 대북 외교에 관한 현 주소를 가늠할 수 없다며 북한이 적극성을 보여야 대북 외교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 think he should take the offer of the president to have a better relationship, give up his nuclear weapons, have a nuclear-free peninsula.
그레이엄 의원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더 나은 관계를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핵무기를 포기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한국전 종식을 위한 안보 합의를 하는 것,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대북 외교의 현 주소는 백악관에 제기해야 할 문제라며 협상을 이끄는 쪽은 백악관이지 상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 미사일을 한반도 전술 핵의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통합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 미사일을 북한 핵에 대한 역내 억지 수단으로 논의 중이라고 피터 판타 미 국방부 핵 문제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We no longer carry those. We no longer have them.
판타 차관보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핵에 따른 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술 핵무기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술 핵은 국지전 등 전술적 목적에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로 6.25 전쟁 직후 주한미군의 200발 안팎이 배치됐지만 지난 1991년 9월 한반도에서 전면 철수한 바 있습니다. 판타 부차관보는 해상 순항 미사일은 전술 핵무기가 아닌 사거리가 긴 정구무기에 해당되지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다른 전장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 is a reason we are looking at pressing hard for sea launch cruise missile.
특히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은 역내에 확장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안으로 들어왔는지 여부를 적이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Is it tactical? No. Is it theater? Yes. Does it extend deterrence? Yes.
판타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 등의 핵무장 논의에 대한 논평 요청에 오직 미국의 핵 억제력 확장만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확실한 억지력을 제공할수록 확산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줘 연쇄적인 핵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타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통합된 공격과 방어 수단을 논의하기 위해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통합 방어 시스템 역량이 현재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일부 체계는 실험 단계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t this point, the capability is being upgraded at a rapid rate. The systems are actually ahead of testing, and they are doing very well.
판타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5개 핵시설과 추가 시설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극비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One, I won't comment on the number of North Korean facilities that's held at a higher classification, and I would be remiss if I.
다만 두 개 핵시설은 아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판타 부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 반응이 동맹국 방어에 자칫 소홀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절대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안보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고 방위태세 역시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통상적인 군사훈련과 연계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2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전 세계군은 통상적인 훈련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My own perspective is that militaries around the world conduct routine military activities that include training of their specific capabilities.
And we ought to just leave it at that.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한반도의 뚜렷한 긴장 완화 추세를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정보 수집 수단과 출처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 능력을 규정하지 않겠다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정보력에 더해 한국의 정보도 공유하면서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미한 군사훈련 중단이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만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양보가 아닌 외교의 문을 열기 위한 신중한 결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Following those suspensions, we have worked to evolve our exercise design and execution by tuning four dials, size, scope, volume, and timing, bringing us into harmony with ongoing.
대규모 훈련 중단 이후 연합훈련의 설계와 규모, 범위, 양, 시점을 조정해 외교적 노력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새로운 훈련은 현재 군사 운용 환경에 최적화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연합 방위태세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으며 준비태세는 한치도 약화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전문가들이 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대규모 훈련들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전시 능력을 유지하는 목적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조용하지만 전문적으로 필수 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에만 100번 이상의 훈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어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남북이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한반도의 긴장은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signed in September betwee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counterparts in the DPRK lists a series of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군사 합의서는 일련의 신뢰 구축 조치를 담고 있으며 실수와 오판의 확률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한반도의 긴장을 뚜렷이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심포지엄에 참석한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이 미국과 영내 동맹에 제기하는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That peace and the resulting prosperity are now threatened by the lik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y Russia, by the Democratic Peoples.
중국, 러시아, 북한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극단주의 단체들이 미국과 동맹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데이비슨 사령관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국의 적들은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폐쇄적이며 권위적인 질서로 대체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를 공유한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난 24일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금요일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되던 남북소장간회의도 24일 열리지 않으면서 13주 연속 남북한 소장들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중국 선양에서 23일 예정됐던 남북 민간단체들 간의 실무 접촉은 무산될 뻔하다가 겨우 성사됐습니다. 북한은 재반 정세상의 이유를 들어 접촉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가 나중에 다시 실무협의에 응하면서 가까스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실무협의에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24일부터 예정됐던 다른 실무협의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이유진 부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의 반응이 있느냐는 질문에 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정치 일정 때문에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여러 가지 대내외 정치 일정 등으로 남북 교류 협력이 다소 감소한 것은 있지만 최근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특사 파견 가능성은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이달 초 두 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대북제재 해제라고 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연말까지 협상 시한은 정했지만 지금 미국의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제재 해제 부분에서.
조 선임연구위원은 그 때문에 북한이 지금 협상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미국이 북한 석탄의 불법 운송에 투입돼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토어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한국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뭐 지금까지 나왔던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식량 지원 이 정도일 것이고 한국이 원하는 그러한 선제재 완화에 해당하는 뭐 개성공단 정상화나 금강산 관광 정상화 뭐 이런 거는 어쨌든 제재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이 허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
김 교수는 따라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다시 대화로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24일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진전시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노력으로 돌파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뭐 특별히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어떤 특별한 레버리지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 센터장은 미국이 지금 미북 협상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미국이 먼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의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한국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까지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압박성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행동을 계속할지 아니면 대화와 협상으로 돌아올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댈 데가 이 남측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을 그냥 슬그머니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보여준 북한의 행동으로 봐서는 6월 이전에 4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면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로 고통을 받고 있고 대규모 식량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북한이 대화로 복귀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시간은 김정은 위원장 편이 아니죠. 이 상황에서 핵실험과 ICBM 발사라는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거든요.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누구보다 협상을 더 원하고 있다며 물밑 접촉과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친밀함을 강조하는 미북 정상 간의 관계가 성과를 내려면 구체적인 실무 협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지금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선 정상 간 좋은 관계를 넘어 세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미북 정상 간 매우 독특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며 미약해진 협상 국면 속에서 이런 관계는 더욱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eeping it together at this tenuous time, absolutely. The special relationship, you know, having two summits between Donald Trump and Kim Jong-un.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2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것이 협상 진전을 가로막는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관계가 비핵화 로드맵 마련과 그런 여정으로 나아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두 정상의 이런 관계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현재의 탑다운 방식이 성과를 내야 한다며 협상팀이 실제로 비핵화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t's imperative that we actually have the negotiators working the complex issues. So yeah, it's great we have top-down diplomacy. It's unique. In the past we didn't.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는 미국 정상 간 좋은 관계가 해가 되진 않겠지만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세부 논의를 건너뛰고 개인적 케미스트리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can't bypass the details and count on personal chemistry to achieve a breakthrough. I think.
또한 이런 점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1,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교훈이기도 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관계만을 강조하며 또 다른 정상회담을 고려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북한의 불균형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현명했다면서도 미북 협상의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선 빅딜만이 유일한 해법인지 재평가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ortunately, smart enough to walk away from an unbalanced deal that was being offered by North Korea. But now I think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발언이 두 나라 간 실무 협상 재개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북한을 오직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만 원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실무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일 수 있다는 겁니다.
It appears as though Kim Jong-un may believe that he has to deal directly with Trump. And the problem is all of Trump's advisors will tell him don't have a third summit meeting unless there's
세이머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 모두 뭔가 발표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을 갖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다며 이를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내일부터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 기간 중에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까요?
예, 3박 4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이번 국빈 방문의 핵심 의제는 미일 동맹 강화와 무역 문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이 될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네. 자, 과거에는요, 북한이 그러니까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던 그 상황에서는 두 정상의 만남은 항상 제재 공조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예,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도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네.
지속적인 제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울러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북한 관련 논의는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아주 가까운 일본까지 가서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사죠?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두 차례 북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납북 피해자 가족 면담과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 자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네. 자, 아베 총리 올 초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을 강하게 밝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런 바람을 확인했습니다.
네.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납치자 문제를 아베 내각에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아베 총리에게 북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지지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인들의 지지는 무려 61%에 달합니다.
네. 이 아베 총리의 바람대로 북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그 전에 미북 비핵화 협상이 좀 진전돼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일 정상회담뿐 아니라 일본인 납치 문제도 미북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는 논의 자체가 여의치 않습니다.
예.
북한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현재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자, 미국은 빅딜을 통한 일괄 타결식 비핵화 해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과 북한 어느 쪽이든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의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스몰 딜로 의미 있는 성과를 쌓으면서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진척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입장을 바꾸고 북한은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스몰 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일본의 상황을 좀 지켜보죠.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는 진전이 있습니까?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올해 초부터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여온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예.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에 불참하고 외교청사에서 대북 압력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어제도 관영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서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등 과거 청산부터 바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정책에서 중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밀접했던 두 나라 간 협력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 아래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대북 정책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의 중대한 차이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2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수년간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집히 공조해왔던 두 나라의 협력이 트럼프와 문재인 행정부하에서 더욱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은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문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양보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양보해야 하는지, 미한 동맹 관련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 두 나라가 차이점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지하면서도 오랫동안 선호한 대북 관여 정책을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을 거듭 높여갔고 이런 상황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북한보다 미국을 한국 안보에 대한 즉각적인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 대북 관여에 대한 이념적 선호, 한국이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믿음이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미북 대화를 중지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던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다음 달 총리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 씨에 대해 추가로 기소하면서 이 어산지 씨에 대한 혐의가 총 18개로 늘어났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산하 정보기관들의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진행하는 2016 러시아 스캔들 수사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고개를 떨군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소식을 볼까요? 결국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메이 총리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총리 관저인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앞에 선 메이 총리는 국가를 위해 새로운 총리가 나서야 하는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다음 달 7일 보수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영국의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인생의 영광이었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메이 총리는 하원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지만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한 그 책임을 지는 의미의 사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면서 보수당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자체 개편을 이뤄내고 브렉시트도 이뤄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또 후임자가 의회 내 합의를 이뤄낼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 메이 총리가 총리직에 올랐던 그 시점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그러니까 브렉시트 결과가 난 이후였죠.
네, 맞습니다. 메이 총리는 지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의 뒤를 이어서 보수당 당대표 겸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했지만 취임 후 브렉시트는 국민의 뜻이라면서 이를 존중하고 유럽연합 탈퇴를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퇴하게 된 겁니다.
네. 그동안 영국 언론에서는 메이 총리의 그 사퇴가 계속 관측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언론은 메이 총리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서 메이 총리가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과 만난 뒤에 사임 의사를 공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고 보수당 의원들의 불신임 추진 등으로 메이 총리의 정치적 운명이 거의 다 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결국 24일 브래디 의장과 만난 뒤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겁니다. 다수당 지도자가 총리를 맡는 의원 내각제 국가인 영국에서 여당 대표직 사임은 곧 총리 사퇴를 의미합니다.
네, 책임을 지는 의미의 사퇴인데 그동안 사퇴 압박도 받아왔었고요.
네, 맞습니다.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협상에 나서 지난해 11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네.
하지만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영국 하원에서 세 차례 부결됐고요. 이 과정에서 브렉시트도 원래 3월 29일에서 10월 말로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까지의 뉴스를 보면요. 메이 총리가 다음 달인 6월 초에 EU 탈퇴협정 법안을 또 상정할 계획이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 또 다른 브렉시트 합의안, 정식 명칭 탈퇴협정 법안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예.
메이 총리의 네 번째 합의안으로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는데요. 메이 총리는 그동안 제2의 국민투표는 절대 불가라는 태도를 고수해왔지만 이 합의안에서는 제2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크게 반발하면서 메이 총리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메이 총리가 사퇴에 이르게 됐는데 총리직을 바로 그만두는 겁니까? 다음 달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영국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만두는 건 아닌데요. 후임자가 선임되기까지 총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네.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은 메이 총리가 사퇴를 발표하더라도 당장 직무를 중단하는 건 아니고 여전히 영국 정부 책임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자,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1990년에 물러난 뒤에 정말 그 메이 총리가 등장할 때 26년 만에 여성 지도자다 이렇게 됐었는데 후임자는 누가 될까요?
네,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데요. 에스더 맥베이 전 고용연금부 장관도 앞서 도전 의사를 밝혔고요. 그 밖에 도미니크 랍 전 브렉시트 장관, 앤드리아 레드썸 전 환경부 장관 등의 출마도 예상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 씨 추가로 기소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23일 어산지 씨에게 간첩법을 위반한 혐의로 17건을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지난달 컴퓨터 해킹을 통해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것을 포함해서 어산지 씨에게 제기된 혐의는 총 18개로 늘어났습니다.
예. 간첩법 을 위반했다고 보는 이유가 뭔가요?
네, 법무부는요. 이 어산지 씨가 지난 2010년 당시 미 육군 정보 분석 요원이었던 첼시 매닝 씨와 공모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광대한 분량의 기밀 자료를 빼내서 이를 위키리크스에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기밀 자료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던 거죠?
네, 어산지 씨가 공개한 기밀 자료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그리고 관타나모 수용소에 관한 매우 민감한 미국 정부의 보고서가 포함됐습니다.
네.
특히 언론인과 반체제 인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정보원들, 또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미국 외교관들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법무부는 어산지 씨가 해당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의 관계에 해를 주고 미국의 안보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법무부의 어산지 씨 기소 발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처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산지 씨 변호인은 베리 폴락 씨는 미 법무부의 기소가 미국 정부의 조처들을 공공에 알리기 위한 언론인들의 노력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예, 언론 단체 쪽 분위기도 보죠?
네, 미 법무부의 기소에 반발하는 목소리 역시 큰데요. 언론의 자유를 위한 기자협회 측은 이번 사례를 언론 자유를 위한 끔찍한 위협이라고 표현했고요.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공개한 이후로 기소된 역사상 첫 번째 사례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법무부도 이런 언론단체들이라든지 이쪽 주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법무부는 어산지 씨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존 디머스 법무차관은 우선 어산지 씨가 언론인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네.
또 언론인이든 그 누구든 기밀 정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들의 이름을 고의로 공개해서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은 책임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 법무부가 간첩범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만 지금 어산지 씨는 영국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산지 씨는 지난 2011년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며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해 머물러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달 11일 에콰도르 대사관이 어산지 씨에 대한 보호 조처를 철회하면서 영국 경찰이 어산지 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재판을 언제 받게 될까요?
네, 사실 어산지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심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어산지 씨가 체포된 직후에 기소 사실을 발표했고요. 지난 2일 어산지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심리가 영국 법원에서 영상으로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네.
영국 법원이 어산지 씨를 미국으로 인도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와 관련해서 23일 아주 눈길을 끄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23일 저녁 백악관이 발표했는데요. 산하 정보기관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진행할 러시아 스캔들 관련 조사에 협력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예,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성명에서요. 바 장관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기관들의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진행된 내사 활동을 조사하는 것에 신속하고 완전하게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조사는 이미 마무리됐던 게 아닌가요?
예, 특검이 진행한 조사는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예.
그런데 바 장관이 조사하겠다는 건요. 2016년 대선 기간 해당 조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예.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이라면은 2016년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당시에 그 조사가 시작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의미네요.
예, 백악관과 공화당은요 당시 조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들이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시 조사가 어떻게 시작되는 거죠?
네, 정보기관과 연방수사국에 트럼프 후보 진영 인사들과 러시아 정부 측 인사들이 접촉했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네.
그러자 FBI가 은밀하게 내사를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장을 신청해 당시 트럼프 후보 진영 참모 가운데 한 명이었던 카터 페이지 씨를 감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또 반발했었고요.
네, FBI가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때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 진영이 돈을 댄 회사가 고용한 사람이 모은 정보에 대부분 의존했는데
네.
이게 불법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이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선 기간에 오바마 행정부가 그러니까 트럼프 그 대통령 그 선거운동 진영에 불법적으로 감시했다 이렇게 비난해 오고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간첩 행위를 했을 뿐더러 반역이라고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바 법무장관도 최근에 트럼프 후보 진영 내사와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바 장관이 지난 4월 의회 청문회 나와서요.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 진영을 상대로 일종의 간첩 활동이 진행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말이 나온 뒤에 최근 바 장관이 존 더럼 연방 검사에게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시작된 경위를 들여다보도록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나왔는데 그럼 그 지시에 따라서 정보기관들이 바 장관 조사에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각 기관이 확보한 비밀을 해제하는 권한까지 바 장관에게 부여해서 눈길을 끕니다.
예. 아무리 연방 법무부라도 정보기관이 확보한 비밀을 보는 이런 거는 평상시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대통령 명령이 있거나 해당 정보기관들이 협조해줘야 합니다.
네.
그런데 바 장관에게 대통령이 비밀 해제 권한을 이양한 상태라 법무부가 쉽게 필요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소식이 나오니까 민주당 쪽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쉬프 하원정보위원장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조사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과 바장관이 모의해 수사기구와 기밀정보를 무기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은폐 시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KBS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31도, 남포 아침에는 17도, 낮에 역시 31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5도, 평안북도 지역의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중강 아침 최저 12도, 낮에는 33도, 강계 아침 최저 15도, 낮 기온은 3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22도, 개성 아침 최저 15도, 낮에는 25도, 사리원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은 2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에는 풍산과 성진, 김책 지역만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34도를 기록합니다. 대산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33도. 원산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32도. 청진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27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7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맑다가 구름 많아지고요. 서해는 오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서해 북부 해상 모두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를 이루면 미국이 최근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화웨이가 안보 군사적 관점에서 해온 일들을 보면 매우 위험하다면서도 미국과 중국이 통상 합의에 도달할 경우 이 문제가 일정한 형태로 포함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어떤 의미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루 대변인은 미국은 국가 역량을 동원해 다른 나라 기업을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 정보통신산업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튿날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금지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후 미 당국이 일부 조치를 완화했지만 구글과 퀄컴 등 미국 주요 업체를 비롯해 일본과 영국, 타이완 기업들도 잇따라 화웨이와 거래를 끊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 관세로 피해를 입은 미국 농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약 160억 달러를 투입하는 가운데 145억 달러를 직불금 형태로 오는 7월 말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국 농업계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대중국 통상 마찰 이후 한때 전체의 60%까지 차지했던 중국으로의 대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하는 나라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상계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의 불이익을 주는데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계 관세란 부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불공정 경쟁을 하는 개별 수입품에 부과하는 징벌적 관세를 뜻합니다. 미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와 함께 각종 수입 상품들의 보조금 수혜 여부와 그 규모를 판정해 상계 관세를 부과합니다. 로스 미 상무장관의 이번 발표는 각국 정부의 환율 조작 행위를 상계 관세 부과 기준인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대상은 중국이 될 것으로 미국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도한 대중국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 절하를 꼽으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비난해왔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공식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독일 등과 함께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CNBC 방송은 미국 정부가 관찰 대상국인 중국과 한국, 독일 외에 일본과 인도, 스위스 등에도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외무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관영 조선통신, 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조미 대화는 재개될 수 없으며 핵 문제 해결 전망도 그만큼 요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서 하노이 순회 회담이 꼬인 근본 원인은 미국이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을 고집하면서 일방적이고 비선의적인 태도를 취한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선의적인 조치에 상응한 조치로 화답해 나오지 않고 일방적인 무장해제만을 고집하면서 회담을 인위적인 결렬로 몰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배경에 대해 북한 측이 핵시설 다섯 곳 가운데 한두 곳만 폐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국빈 방문을 환영하며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볼튼 보좌관과 아베 총리는 오는 27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조기 해결하는 데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거리에 완전한 유행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